어응, 나는 호랑이.
소문 듣고 왔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 거죠?
아니, 니어 체이나 한번 들려주면 안 잡아먹지.
한 번이면 되는 거죠? 자요, 여기.
어응, 나는 호랑이. 니어 체이나 한번 더 들려주면 안 잡아먹지.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기요.
어응, 나는 호랑이. 니아우 차이나 한 번 더 들려주면 안 잡아먹지.
아니, 이 호랑이가 보자보자하니까. EBS FM 니아우 차이나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다시 보기 다시 듣기가 무료예요. 무료.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니까 잘 들어요. 피디님, 니아우 차이나 시그널 주세요.
안녕하세요. EBS FM 니어차이나 DJ 박희순,
DJ 이승혜입니다. 니하오.
니어차이나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 다시 보기가 무료인 거 아시죠? 주중에 혹시 못 챙겨 들으셨다면요, 꼭 다시 들어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네, 토요일 오후도 다양한 이야기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 해주세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베이시티 롤러스가 부릅니다. Saturday Night. 따지에 따지에 따끈따끈한 중국 소식
응답하라 차이나.
요즘 중국에서 핫한 이슈는 뭘까 궁금하시다면요, 지금부터 귀 기울여주세요.
상하이 먼저 연결해보죠. 알파고 통신원 최진영 씨.
알파고가 틀려지는 중국 소식 어디까지 들어봤어요? 중국 상하이 알파고 최진영입니다.
네, 최진영 통신원,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주세요.
여성들의 세대별 이상형을 알아보니 20대는 잘생긴 남자, 30대는 능력 있는 남자, 40대는 안정적인 남자, 50대는 가정적인 남자, 60대는 너그러운 남자였는데요. 남자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니 20대 이쁜 여자, 30대 이쁜 여자, 40대 예쁜 여자, 50대 예쁜 여자. 그러면 60대 남자의 대답은 뭐라고 했을까요?
60대는 네, 오래 사는 여자, 네.
어린 여자.
네.
60대는 고운 여자. 결국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는 결론. 중국에서는 요즘 연상연하 커플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학연구소 리추닝 교수는 중국 변천 배경하에 중국 청년 문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현재 연상연하 결혼이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1990년대는요, 남성이 나이가 많은 경우가 70%였고 2000년대에는 68%, 2010년에는 43%로 연상연하 커플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왜 연상연하 커플이 급격하게 증가된 좀 까닭이 있나요, 갑자기?
중국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남성의 교육 수준이 여성보다 높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위치도 남성들이 높았지만 80년, 90년대에 태어난 세대부터는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남성 입장에서 자연히 능력 있는 연상의 여성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주변 중국인들을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을 대할 때 지혜제 누나보다는 펑이오 친구처럼 대하거든요.
생각해보면 뭐 사랑의 나이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계속해서 전해주세요.
얼마 전 중국에선 스타 판핑핑이 프로포즈로 받은 3억 원짜리 인형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중국은 프로포즈할 때 크거나 많거나 비싸거나 스케일이 큰 프로포즈가 화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중에 최근에 화제가 된 프로포즈 이야기 하나 전해드릴게요. 한 남성이 멋진 외제 스포츠카에 거대한 공인형을 태우고 한 여성에게 고백을 하러 갑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오늘 행복하겠다. 오늘 어디선가 또 새로운 사랑이 완성되는구나. 부럽다 외쳤죠.
거대한 고민형으로 프로포즈를 하려는가 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은 사랑하는 여자에게 감동의 프로포즈를 선물하기 위해 크기가 무려 2.5m에 달하는 고민형을 거금 만 위엔 한국 돈 170만 원을 주고 샀는데요. 이 고민형은요, 한정판으로 중국에서는 4개밖에 없는 인형이라고 해요. 주인공 남성은 이 인형을 어렵게 구입해 사랑하는 여성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뉴스로 다뤄진 거 보면 조금 느낌이 옵니다. 그 프로포즈 성공했나요?
남성은 좋아하는 여성의 학교를 찾아가서 거대한 곰인형을 가지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너를 많이 좋아해. 내 사랑을 받아줘. 라고 말했고 그녀의 대답은 드그드그드그드그 난 곰인형을 좋아하지만 넌 좋아하지 않아. 라며 그의 고백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어떤 진심으로 좀 약간 고백을 했으면 그 프로포즈가 성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결국 그 남자와 곰인형은 어떻게 됐나요?
거절당한 그 남성 거대한 인형을 들 힘도 없어 그 비싼 인형은 땅에 질질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 남성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겠네요.
네, 알파고 통신원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홍콩 소식 기대하세요. 짜잔.
네, 이번에 홍콩 연결해봐야죠.
홍콩 통신원 홍차 김윤선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홍콩 홍차 김윤선입니다.
네, 이번 주 중국과 홍콩에서는요 어떤 뉴스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는지 궁금한데요. 홍콩 소식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에도 홍콩과 중국의 크고 작은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핫 뉴스 5개를 꼽아봤습니다. 먼저 중국도 한국처럼 긴 연휴를 보냈는데요. 지난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중국의 총 여행객 수가 7억 명이 넘고 그중 해외 여행객 수는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세계 최초 로봇 수술로 임플란트 시술을 성공했는데요. 이 로봇 치과 의사는 시술 내내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중국이 베이징시의 인구를 2030년까지 2,300만 명으로 제한한다고 결정했는데요. 그 도시 과열로 인해 그 교통 정체나 공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음은 홍콩 관련 소식인데요. 네 번째 뉴스로 이번 주 내내 홍콩은 지난 국경절에 있었던 대규모 홍콩 독립 활동에 관련한 소식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홍콩의 한 저가 항공사가 지난 연휴 기간에 홍콩에서 인천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 18편을 항공사 승무원 부족으로 인해 갑자기 취소해서 큰 불편을 겪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너무 많죠?
오늘 네. 너무 많은 소식을 네. 가져오셔가지고 이 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소식이 다 궁금한데 그중에서 오늘 전해주실 뉴스는 어떤 건가요?
그중에서 제가 중국과 홍콩 한 가지씩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중국 소식입니다. 그 사드 갈등으로 인해 지난 긴 연휴 동안 한국의 중국인 관광객 수가 줄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올해 국경절 연휴 동안 중국인들의 국내 관광이 지난해에 비해 14%가량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 10월 1일 국경절과 중추절까지 이어진 연휴 동안 중국의 여행객 수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억 명이 넘는데요. 그들이 소비한 총 그 돈의 액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보통 황금 연휴를 우리 골든 위크라고 하잖아요. 이 골든이 아마 소비하는 돈이 많아서 골든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봤는데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럼 이번 중국인들이 골든 위크 기간에 쓴 총 액수는 얼마였을까요, 대략?
네, 정답. 282조.
와, 조까지는 아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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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황금주니까.
선생님은요?
네. 1억 위안.
1억
맞나요?
위안. 그건 너무 적고.
적어요?
아주 많이
천억 위안.
네, 근데. 이 중국은 늘 단위가 높기는 한데요. 네네. 저도 좀 비현실적인데 지난 황금 연휴 기간에 그 소비한 돈이 중국 돈으로 5,836억 위안. 그 한국 돈으로는 그 우리 박희순 씨가 얘기하신 것보다는 좀 작은 약 10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100조? 비슷했네요. 저 그렇죠.
한국 돈 얘기한 네. 거네. 그렇죠. 박희순 씨는.
네. 100조, 100조를
네.
썼다고요?
가셨어요. 100조 원. 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고 여행에 소비하는 돈의 액수도 엄청난 그 중국의 스케일인데요. 그 참고로 올해 국경절 가장 인기 있었던 여행 도시가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순이었다고 하고요. 특히 젊은 중국인들 사이에는 그 자동차를 나눠 쓰고 호텔을 함께 쓰는 그 카쉐어링과 호텔 쉐어링이 지난해보다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네. 소식을 또 하나 더 준비하셨다고 네. 했죠?
네. 그 이번에는 홍콩 관련 소식인데요. 그 얼마 전 홍콩 대학에서 시작한 그 홍콩 독립이라고 쓴 대자보로 인해 이슈와 논란이 있었는데요. 홍콩 정부는 홍콩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이번 대자보의 경우는 홍콩 기본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해 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자보를 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홍콩 독립을 외치는 사람들과 그 홍콩 정부의 충돌이 심심찮게 이어지는데요. 중국의 건국 기념일인 지난 10월 1일 국경절을 시작으로 그 홍콩에서는 대규모 홍콩 독립 시위가 도심에서 일어나면서 현재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들과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그 홍콩 독립 그 국경절 시위는 그 주최 측이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4만여 명이라고 추산했는데요. 반면 경찰 측은 추산 인원을 4,30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에 대해 어쨌든 그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은 모든 홍콩 내 독립 활동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그 경고하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도 많은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또 홍콩과 그 중국의 갈등이 하루빨리 좀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홍차통신원 네. 오늘 소식 정말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제이치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제이치엔.
네. 네.
중국의 핫한 소식도 들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몰랐던 차이나는 세상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노래 한 곡 들을게요. EXID가 부릅니다. 위 아래.
우리가 몰랐던 차이나는 세상이 열린다.
전명윤의 신서유기.
신시여우지.
매주 이분 덕분에 귀로 듣는 여행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행 작가 우리 전명윤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새 또 일주일이 됐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환타 전 작가님 어서 오세요. 저는 계속해서 환타로 부를게요.
네.
오늘도 준비한 선물 먼저 안내해드리고 여행 떠나볼까요?
네, RH 코리아에서 나온 우리 전명윤 작가님의 책 상하이 백배질기기. 이 책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요. 말머리에 상하이라고 쓰셔서 지금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휴대전화 샵 10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반대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측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전명윤 작가님의 책 선물 드릴게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홍콩, 마카오, 항저우, 청두까지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어디로 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요즘 근데 여행 가면은 뭐 책을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 하나로 다 이게 해결되는 시대잖아요.
요즘 많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의 생계에는 지장이 좀 있긴 한데
네.
다행히 중국이 사실 좋은 건 아닌데요. 중국은 구글이 막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가면은 이제 기본 디폴트 검색 엔진이 구글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외 나가면 뭐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가 안 되니까 구글 지도를 쓰게 되는데 한국에서 로밍을 해가지고 가면 상관이 없지만 요즘 뭐 포켓 와이파이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로밍 외에 모든 인터넷 커넥션은 중국에서 구글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검색도 안 되고 지도도 안 보여지고 난리가 나죠.
구글이
심지어 트위터, 페이스북, 네. 유튜브 다 안 돼요.
구글이 중국에 불만이 많겠다,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처음에는 좀 이제 초기에는 뭐 우리도 나름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인데 한번 이제 붙어볼까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도저히 안 되죠 지금은. 그래가지고 항복 분위기죠. 아직까지는 완전한 항복은 아닌데.
국가 차원에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구글이 상해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게 네. 원래 들어갔다 철수했다가 네. 현재는 홍콩에만 구글이 있는데 네. 지금 상하이로 다시 들어온다고 협상 중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너무 기대 중이에요. 상해가 지금 들뜨고
기대가
있다.
돼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맵을 안 쓰고 바이두 맵이라는 이제 그 중국에서 만든 맵을 쓰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원체
맞아요.
사실 메뉴가 한자인 걸 제외하고는 성능이 원체 좋아서
맞아요. 네, 네. 바이두만으로 뭐
그,
네.
그 중국 바이두 맵은 쓸 줄만 알면요. 택시 탄 다음에 내비게이션 버튼 딱 누르면은 내비게이션이 막 움착동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사님들은 이제 우리나라 차는 내비게이터가 다 있잖아요, 택시마다.
네.
근데 중국은 아니 내비게이터가 없거든요. 그럼 기사님들도 그냥 그거 시키는 대로 가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네. 네. 그 바이두 그 내비로 네, 바이두 이용해서 내비로. 네. 충분히 간다라는 거네요. 네. 좋은 정보였어요. 요것 또한.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잠깐의 팁을 드리고요. 이제 여행지 알려 드리려고 또 이분 대기하고 계십니다. 휘순 도밍고스 나와 주세요.
300년 전통 도밍고스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 나 휘순 도밍고스. 지난번엔 전통의 향기가 물씬 나는 청두 여행했으니까 이번엔 빅시티. 좀 가고 싶은데 어딜 가야 되나?
그래, 뭐 청두 여행은 재밌었나?
Are you, I remember 지난번에 나왔던 그 아줌마 아니에요?
하모. 그래, 이번엔 어디 가고 싶다고?
I want big city, a delicious restaurant, a special place.
什么? 그래? 그런 곳이 딱 하나 있다, 하나. 거기 가면 delicious food는 기본, 好吃的 차이는 기본이지. 중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경험해 볼 수 있다.
Where is it? 거기가 어딘데요?
很简单. 이번에도 간단하대. 잘 들어봐래. 저기로 가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가면 된대. 에, 我很忙. 나 바쁘다. 간대.
아, 또 안 가르쳐주고 그냥 가면 어떡해요. 중국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 빅시티? 도대체 어디지? My fantastic guide. Fantazon, please help me.
중국의 빅시티 하면은 떠오르는 게 몇 개 안 되는데 뭐 북경, 상하이.
그렇죠. 뭐. 그 중에 하나예요. 뭘까요?
상해, 상하이.
그렇죠. 상하이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 일단은 먼저 마실 걸. 네.
휘순 도밍고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게
왜요?
그 지난번에 했던 우리가 항저우에서 기차로 1시간이면 상하이 가는데
네.
괜히 저 멀리 청두까지 갔다 다시 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차비를 좀 많이 쓰셨죠.
너무 돌아왔어요.
네, 미안해요.
네. 네.
돌아오는 또 그 미덕이 있잖아요. 오면서 보는 그렇죠, 풍경이라든지. 네. 그렇죠.
별로 근데...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요.
네.
네, 빨리 가야 돼. 네.
또 상해는 워낙 그 대도시라서 다른 코너에서 다른 적도 많고 사실 얘기한 적도 좀 있어요.
여기서도 네.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네.
많이 다뤘고 주변에 많이 갔다 와서 들은 얘기도 있고 뭐 네. 얘기가 많죠. 상하이는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요. 우리가 왜 또 네. 하느냐. 우리 그렇죠. 판타전은.
상하이 너무 덥지 않아요? 여름에?
이제 지금 10월 달쯤 되면 딱 좋죠. 여름에는 그래요? 거의 불지옥이죠.
40도 넘는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40도를 넘는 건 전 참을 수가 있는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40도까지는 안 넘어요. 한 37, 8도인데
네.
습도가 90% 이상으로 몇 달 유지하고요. 그러니까 습도가 높으면 무슨 일이 있냐면은 새벽에도 기온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열대야랑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새벽 2시에 나갔는데 한 28도, 29도면요. 욕 나와요, 진짜로.
아, 그 정도로?
예. 네.
체감 온도가 너무 높죠.
그냥 습식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상하이를 여름에 갔다. 내가 휴가가 여름밖에 안 된다. 그럼 상하이를 여름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전 일단 말리고 싶어요.
가지 말라.
예.
네.
그게 정확한 정보예요.
맞아요. 우리는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진짜 이 정확한 팩트를 전해줘야 돼요. 뭐 상하이가 좋다고 그래서 여름에도 가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는 여름에 가지 말라.
그러니까 네. 몇 년 전에 재작년이에요. 이제 모 여행 사이트에서 여름 휴가 때 가기 좋은 가족 여행지로 상하이를 추천한 적이 있어요.
에이.
저는 물론 그해 책이 좀 잘 팔려서 좋긴 했는데
네.
내내 불편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고생할 거 뻔히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여름 휴가 끝나고 이제 막 다들 고생한 이야기들이 블로그에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가족 여행은 더더군다나 아이들을 챙겨야 되니까 이게 힘이 두 배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여름 휴가에 좋은 여행지 같은 게 선정되는 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사실 좋은 데는 몇 군데를 정해져 있고요. 그걸 작년에 했는데 또 추천한 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데를 막 우겨서 넣는 거예요. 그다 보니까 왜곡된 정보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상하이를 여행하기 최적기의 계절은
10월.
10월에서
11월.
지금이네요, 지금.
딱 지금이고요.
지금이네요.
그다음에 겨울은 가면은 온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겨울의 문제는 뭐냐면은 상하이는 늘 습하거든요.
네.
근데 섭씨 한 10도에서 5도에서 10도 영상인데 이 상태에서 습하면은요. 옷 속으로 냉기가 막 스며들어요. 이게 뼈가 시린 느낌이 건조한 한국의 겨울 날씨랑 완전히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리고 상하이는 더운 데다 보니까 난방이 잘 안 돼요. 호텔도 아주 좋은 데 가지 않으면은 그냥 에어컨에서 그냥 뜨거운 바람 살짝 나오는 수준인데 한국 분들 기준으로는 되게 춥거든요. 겨울에도 그다지 권하고 싶진 않아요.
겨울과 여름은 피하고 지금 10월, 예. 11월에 가라.
그때가 1년 중엔 제일 좋을 때.
가장 좋다. 그러면은 여기 갔을 때 상하이 갔을 때 이 가을에 뭔가 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처음 가신 분들은 스탠다드로 일단 가시는 게 그래도 가장 안전하죠.
스탠다드.
그러니까 일단 그 상하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상하이라는 도시가 지금은 되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역사가 원체 오래된 나라다 보니까 도시들이 기본 막 1, 2천 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상하이는 되게 새내기예요.
네.
그러니까 19세기 때 아편 전쟁을 통해서 강제 개항되기 전까지는 그냥 어촌이었던 데예요.
한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도시의 역사가 이제 200년이 채 안 되는 거죠.
200년밖에 안 되는 도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어떤 유적지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도시로서 그 도시를 느끼러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상하이는 상하이 진이라고 했거든요. 이 진이 무슨 말이냐면은 해군 기지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목포가 목포 진이었어요. 네. 과거에.
일본어로 치면은 오키나와.
오키나와까지 외지진 않고요.
네. 네.
그보단 조금 큰 뭐.
오사카?
아이 거긴 너무 큰데고 큐슈에 있는 뭐 도시들 정도 뭐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상하이 성 자체가 되게 작거든요. 네. 지금도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황당했겠죠. 갑자기 나름 자기 나라가 천조국이었는데 우리 황상께서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서양 오랑캐들이 몰려와서 상하이 진 바로 한 북쪽 2km 지점에 막 공사하더니 신도시가 생기고 중국에서 최초로 전기가 들어오고.
중국에서요?
최초로 전기가 들어온 데가
북경보다 상하이에요. 먼저 들어왔어요.
예.
지금 상하이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거의도 한 2천만 되죠.
그렇게 작은.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시가 우리나라 시 단위보다 훨씬 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 면적들도 되게 크고요. 충칭 같은 경우는 거기 인구가 3천만 가까이 되거든요. 시가
3천만요.
우리나라 절반이죠.
절반. 네. 네. 상하이 인구가 2,400만이었는데 처음에는 작은 어촌 마을을 시작했었다.
네.
지금은 뭐 땅값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2006년에 상하이 책을 처음 썼는데
네.
그때 뭐 상하이 아파트가 뭐 우리나라 평수 30평 정도 되는 게 뭐 2억이래 이랬어요.
네.
그때 야, 무슨 여기가 2억이야 막 웃기고 있네 막 이랬거든요. 아유 지금 뭐 말도 할 수 없죠.
그때 사놀 거라는 생각이.
지금 한 10배 뛰었나요?
10배 더 뛰었어요.
더 뛰었어요?
네.
2006년도에 2억이었던 게?
네.
이야.
상해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를 참 달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상해에 대해서 오늘 좀 별 다른 이야기, 별별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또 어떤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요,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한 번의 걸음으로 중국의 중세와 근대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도시라는 거죠.
아, 느낌 온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흔히 예원이라고 알고 있는 지역들이 상하이 고성이에요. 상하이 진이 있던 시절. 거기는 중세 중국의 모습들이죠. 거기서 2km만 걸어가면은 이제 와이탄이라는 데가 펼쳐져요.
네.
아주 유명한 데죠, 여기도. 와이탄은 영어로 번드라 그러는데 이 번드가 사실 인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 시절 혹은 영국 조계지에서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인 노동자들이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인 노동자들이 이제 와가지고서 뚝방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자연하천 요새 거의 없죠.
네.
근데 자연하천은 모래톱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러는데 한강 같은 경우만 가더라도 이렇게 콘크리트를 쌓아가지고 강과 공원을 분리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쌓아서 이제 강을 범람을 막은 상태에서 그 뚝방 위에다가 도시를 건설한 게 와이탄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20세기 초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죠. 상하이가 도쿄보다 컸대요.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 사이에는 도쿄보다 큰 도시가 유일한 데가 상하이였어요. 아시아에서.
그래서 서른 도시가 상하이 트위스트를.
그렇죠. 샹하이.
내신 건가요?
그때 이제 그런 트위스트를 비롯한.
네.
그 상하이
서양 같은 문물이 데는, 그때 들어온 건가요?
서양 문물은 1854년 이후부터 들어왔고
네.
와이탄 같은 경우는 1870년대 영국 영사관이 처음 생기면서 이제 서양 거리가 된 거예요.
상하이가.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동방의 파리.
아,
여기서는 연회가 끊이지 않는다.
느낌이 있다. 그죠.
그리고 일본 작가가 쓴 표현으로는 마도.
마도?
악마의 도시.
아.
정반대 이미지죠. 근데 사실 파리의 이미지도 사실 그렇잖아요. 활락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제 어두운
네.
면이고
네.
또 이제 근대성, 화려함 같은 경우는 밝은 면인데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상하이가 여기서 끝나느냐? 딱 와이탄에서 와이탄 앞에 바로 황푸강이 흐르고요. 강에서 고개를 딱 돌리면은 이제 푸동이라고 하는 미래 도시의 이미지가 펼쳐지죠. 여기는 이제 다 아시는 그 상하이의 마천루.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에서 가장 재미있는 점은 그거예요. 강의 물길을 바라보면서 왼쪽을 보면 20세기가 펼쳐지고요. 오른쪽을 보면 21세기가 펼쳐져요.
그러네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강 하나를 차이에 두고 100년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이 강이 100년인 거죠. 그 타임머신 안에서 내가 두 개의 풍경을 동시에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왜 그런 생각 아무 생각 없이 봤지.
상하이의 밤이 그렇게 아름답다면서요.
아마 지금보다 옛날이 더 아름다웠을 거예요.
예전이.
그러니까 불야성 뭐 이런 말들의 가장 적극한 표현이 상하이였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아 최초의 클럽. 아시아에서 가장 긴 바, 무도회 이런 늘 오는 말이었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뭐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중화민국 시절이었잖아요. 그럼 중화민국의 그 민국 오공자라고 하는 장개석을 비롯한 사람들이 네네. 있었거든요. 화류계에서 나름 날리시던 젊은 시절에 그런 분들, 그다음에 상하이 시네마라고 해가지고 상하이를 배경으로 했던 수많은 영화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는 뭐 헐리우드 뉴욕 이 모든 이미지의 총집합이 상하였어요 그 당시에.
축소판이었다.
그렇죠.
네.
네.
아까 얘기했던 와이탄 네. 이곳은 어딘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지금 딱 여행을 가면은 가장 먼저 사람들이 떠오르는 데가 바로 이 와이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인들이 쌓은 뚝방 위에 만든 그러니까 도시라고 해야 되나 한 일렬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근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다 부셔져가지고. 서울역을 연상시키면 되겠네요. 서울역 구 역사.
맞아요. 예.
서울역 구 역사 같은 근대식 건물들이. 건물들이 한 40채가 강을 따라서 일렬로 쫙 늘어서 있어요.
서 있는. 예.
그거 자체로 어마어마한.
일렬로 서 있는 서구식 건물.
그렇죠.
그 여성분들은 SNS 하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예.
뭐 남자분들도 요즘은 많이 하지만 그런 데서 사진 찍으면 좀 느낌 있게 나오겠네요.
거기서 네. 아예 좀 더 느낌 있게 사진 찍는 방법은
네.
우리나라도 경복궁 앞에서 요새 한복 빌려주잖아요. 중국도 요새 치파오 빌려주거든요.
네.
치파오 입고 붉은 양산 딱 쓰고 가까이서 사진 찍으면 제대로죠.
여기 포인트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런데 우리나라 한복처럼 비싸지 싸진 않아요.
싸진 않아요?
임대료가 아직까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네.
치파오 임대하고 이러는 게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어느 정도 돼요 가격이?
한국 돈으로 한 3만 원?
3만 원.
한 벌 사는 게 낫겠다. 그치?
하루 대여에.
그렇죠.
어.
대신 거기는 이제 액세서리
포함.
기본적인 액세서리.
예. 괜찮네요. 그 정도면 뭐. 예.
이런 또 테마로 여행을 즐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진짜로. 요새는 우리나라도 한복이 붐이잖아요, 외국인 여행자들이.
그렇죠. 경복궁에 여행을 하면은.
나라를 여행하면서 전통 의상으로 옷을 입고서 사진 찍어준 스튜디오들이 다 있거든요.
네.
아니면 커플이면은 각 나라별 결혼 의상만 대로 딱 찍는 거예요.
네.
그거 콜렉하는 사람들도 되게 괜찮아요.
네.
한번 해보시죠.
와이탄에서 치파오를 입고 한번 옛 풍경을 느껴봐라.
네.
네,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아까 제가 그 서른도 씨의 그 샹하이 샹하이 그 노래 불렀잖아요. 네, 그 노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른도가 부릅니다. 사랑의 트위스트. 여러분은 지금 EBS FM 리아오차이나 여행작가 우리 전명윤 씨와 함께 상하이 여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와이탄에서 옛 풍경 느껴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이 왼쪽과 오른쪽. 네. 그렇죠. 과거와 그리고 미래를
어렵지 않고 고개만 이렇게 돌리면 돼요.
아, 그렇죠. 네. 그것이 푸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현재 미래의 풍경을 한번 느껴볼 텐데요.
네.
이 푸동은 어떤 곳인가요?
일단은 이제 푸동 개발 계획이 92년도에 수립이 됐는데
네네.
그전까지 여기는 그냥 모래톱이었어요.
모래톱이었다.
여의도 같은.
네.
개발되지 않고 안쪽에서만 사람이 사는 강 주변은 그냥 모래톱이었는데 1992년도에 푸동을 세계적인 금융의 도시로 만들겠다. 라는 이제 덩샤오핑 당시 최고 지도자의 발표가 나왔을 때 모두가 비웃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될지 몰랐죠.
지금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지금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완전히 상전벽해죠. 심지어 그 이제 지금은 죽었는데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상하이를 방문해가지고 천지개벽이라고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네네.
얼만큼 변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변했어요?
지금은 거의 맨하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맨하탄이요?
그 정도의 스카이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
네.
그다음에 24번째, 35번째 높은 빌딩이 있는 곳이고.
아.
동방명주 같은 이제 좀 아주 유명한 이제 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지금도 탑으로 쓰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아니, 20년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그 20년 만에 이렇게.
네. 제가 2006년부터 이제 상하이 책을 했는데
네.
이제 11년이 지났잖아요. 매년 가서 스카이라인을 찍었거든요. 그것만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봐도 어마어마해요, 진짜.
네.
변하고 있는 게.
네.
근데 심지어 지금 이제 어떤 문제도 있냐면은 그 모래톱이다 보니까 지반이 약할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에 너무 높은 건물들이 올랐으니까 자꾸 집안 침식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문제로 지금 또 대두되고 있죠.
저는 동방명주 올라갈 때보다 느꼈거든요. 이거 괜찮나? 아. 너무 빨리 올라가서 진짜 괜찮나 하는 생각에.
동방명주는 네. 지금 보면 좀 익숙하니까 괜찮은데 네. 처음에 보면 너무 이상해 생기지 않았어요?
맞았어요. 네.
주사기 뒤집어 놓은 것처럼.
진짜 이상했는데 지금은 자꾸만 거기만 비춰주니까 상에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정이 드는데 네. 처음에는 와 이런 뭘 취향도 있나? 그런 생각했었어요 진짜로.
네. 많은 사실 혹평을 들었던 것 중 하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게 동방명주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처음 듣는 분들은 뭔데? 뭔데? 뭐 어떻길래
이게 계속 무슨 빌딩인가 할 겁니다.
네. 그 상하이를 딱 검색을 하시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정말로 주사기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긴 건물이 있어요. 얘는 사실 건물이라기보다는 타워예요. 그러니까 그 동그란 부분만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외에는 콘크리트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하이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동방명주보다 더 높은 빌딩들이 많이 생겨서 전망대들이 많이 생겼는데 문제는 그 더 높은 빌딩들이 푸동 안쪽에 있다 보니까 전망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도 동방명주가 최고예요.
전망으로 봤을 때는 네네네. 최고다. 이 동방명주의 뜻이 동방에 빛나는
구슬.
진주구슬. 예. 네. 좀 정말 거창해요. 그렇죠?
여기는 뭐 뭐든 거창하죠.
예, 네, 그렇죠. 동방명주 말고도 우리 상해를 대표하는 그 현대판 그 건물이 있다면
일단 작년에 개장한 네. 상하이 타워가 있겠죠.
상하이 타워.
이게 632m인데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에요.
진짜요?
참고로 우리 그 제2롯데월드 있잖아요. 잠실에. 네. 그게 554m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80m가 더 높은 거죠.
이야. 거기도 막 후덜덜 하던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잠실 벌판에 그 건물만 우뚝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하이 마천루의 가장 큰 특징은 이만한 빌딩들이 수두룩해요. 그다음에 빌딩의 숲으로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다르죠 그 느낌들이.
그거를 만약에 진짜 이 건물의 전망대를 간다면 그 야경이 굉장히 멋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야경은 여기보다는 저는 이제 상하이에서 두 번째 높은 또 그 상하이 세계 금융센터라는 건물이 있는데
네.
이건 일본 자본으로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네.
이게 492m짜리예요.
높이는 네. 좀 낮네요.
예, 두 번째로 높은 네. 상하이에서는. 근데 얘는 전망대가 바닥이 유리예요.
바닥이 유리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오금을 절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관광객들이 많이 가겠어요? 그러면
예, 관광지로서는 여기가 훨씬 낫고. 그다음에 식당 구성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큰 쇼핑센터 혹은 큰 건물들은 이제 내부 식당이 있잖아요. 여러
그렇죠.
3계층에 걸쳐서 식당들이 있는데 이 상하이 국제금융센터가 아무래도 좀 일본 자본이고. 일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입맛은 여기가 제일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를 주로 가서 밥을 먹죠.
네, 상하이 금융센터.
예예. 예. 네. 세계 금융센터.
세계 금융센터.
병따개처럼 생겼어요.
병따개처럼.
네. 검색해 보시면은.
딱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걸맞는 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라면은 상하이 세계 금융센터에 가서
예, 전 여기도 추천합니다. 예.
야경을 볼 것이다라는 네.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볼만한 타워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상하이에서 타워 보실 때는 이게 500m가 넘으면은 날이 맑아도 그 건물 사이에 구름이 낄 때가 있어요. 습한 데라서.
구름이 밑에 있겠다.
예,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별로 우아하지 않고요. 우리가 전망대로 올라간 이유는 전망을 보러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구름이 전망을 가리면 일단 화가 나요.
맑아야 할 때 맞아요.
예. 구름 좀 없는 날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리고 네. 사실 야경을 보러 갔으면 이제 빛이 있고 좀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쵸? 맑은 날 올라가는 게 낫다.
그리고 이것도 팁이 될래나? 그 전망대 가서 사진 찍으려고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전망대 사진을 찍으면 이제 유리가 반사나가지고 잘 안 찍히거든요.
네.
이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DSLR이나 미러리스 같이 이제 렌즈에 후드가 있는 카메라 쓰고 계시면은 후드를 최대한 유리창에 밀착을 시키세요.
네.
그러면 반사가 들라요. 거의 안 나요.
그냥 반사가. 핸드폰을 갖고 갔다면.
그것도 그럼 최대한 유리에 밀착시켜서 사진을 찍으세요.
유리 가까이.
왜냐하면은 내 뒤가 밝기 때문에 반사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뒤를 최대한 차단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렌즈를 그냥 그 유리면에 갖다 대면은 반사가 날 부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아니면 둘이 올라가서 한 명이 암막 커튼으로 가리면 안 될까요?
옛날에 그런 건 해봤어요. 기둥 뒤로 숨어서 네. 빛을 가리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옷 벗어가지고 이렇게 가리면은 또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네.
가장 안전한 건 그냥 유리에 바짝 붙이는 거. 이거는 뭐라고 안 해요.
네. 아, 혼자 갔을 때 그렇게 네. 해라. 간단하네요.
그렇죠. 좋은 방법이에요. 네,
좋은 방법이었어요. 네. 이런 거 좀 많이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 상하이의 높은 빌딩들 또 전망 좋은 것들을 얘기해봤는데 좀 약간 문화적으로도 약간 그 상하이만의 어떤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인민광장에 있는 발렌타인 벽을 한번 추천해볼까 합니다.
발렌타인은 발렌타인 어디 벽. 뭐 술 회사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인민광장은 네. 그 어떤 데냐면은 영국 시절에 영국 조계 시절에 경마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영국 사람들은 경마에 거의 미쳐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다 매립해서 공원을 만든 데인데 여기에 이제 발렌타인 월이라고 소문이 난 인민광장으로 따지면은 북동쪽 지역을 가면은 매주 토요일마다 벽보가 산더미처럼 붙어요. 이 벽보가 뭐냐면은 신부구함.
신부구함.
이라는 벽보예요. 네.
그러니까 결혼 정보 회사였네요, 그렇죠.
근데 개인 개인인 거죠.
개인 개인.
그러니까 아들네 부모들이
부모님들이 나와서 네,
신부를 아예. 구하기 위해서.
아니 그렇게 결혼하기 그 예전부터 되게 힘들었나 중국이?
일단은 지금 그 결혼 정년기인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2억 명이에요.
2억이요?
네.
한 명 추가요.
아 예.
2억 한 명입니다 여기.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 많죠. 그러다 2억이요? 보니까 이제 중국도 되게 이제 그. 개혁 개방 이후로 바쁜 사회가 됐죠, 한국처럼.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요새 결혼할 때 이제 어떤 시스템 쓰냐면은 그 소개팅을 알선해 준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맞선 정보인데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맞선은 좀 부담스럽고 소개팅 알선해 준 회사들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결혼하지 못하고 좀 더 바쁜 사람들. 혹은 또 중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원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이라는 거는 아들의 부인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며느리를 구한 일이다.
네. 부모님이 직접 발벗고 나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좀 우리식으로 따지면 조금 슬픈 얘기긴 한데.
근데 네. 보통 부모님이 구해준 그 와이프와 결혼하나요?
중국은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얼굴 몇 번 안 보고선 그냥 그렇죠. 두 번 만나고 결혼하고
그랬어요. 이제 벽보를 보면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단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78년생, 키는 171, 학력은 영국에서 법률 전공 석사, 직업은 변호사, 재산은 뭐 방 두 칸짜리 집 그리고 차, 호적은 상하이인.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호적이 되게
호적이죠.
중요해요.
예.
호적이죠. 네, 호적이 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1958년도에 중국은 호적 제도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이제 당시 이제 마오쩌둥 시절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을 이제 집단화시키면서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책을 인해 가지고 거주자의 자유를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가 지방 호적이면은 이 지방에 있는 호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상하이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대도시다 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농민공부터 해서 뭐 고급 IT 같은 쪽도 이제 노동자들이 올라오는데 문제는 상하이 호적이 없는 사람들은 4대 보험을 적용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적 이꼴 사회보장제도예요.
만약에 호적이 저 북경이에요. 근데 지금
그럼 상하이에서 취업을 하면 4대 보험을 보장받지 못해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희한한 제도예요. 그래가지고
상하이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하이... 조선부터 살아가지고 호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니, 그럼
이 내... 호적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형제적으로.
아니, 근데 내가 그러면은 북경에서 대학을 나오고 뭐 일 때문에 상하이 왔어요.
예.
그럼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 상하이 인구가 2,400만 명 정도인데 이 중에 상하이 호적을 가진 사람이 1,7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700만
많네요.
명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아니, 그래도 1,700만 명이 그 지역에서 호적을 갖고 그 지역에서 생활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호적을 어떻게 따는 또 뭐 다른 이제 뒷길이나 뭐 이런 방법이 있긴 한데 어찌됐건
상하이인과 결혼.
그렇죠.
네. 그럼 호적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는 거죠. 내 자식이 상하이 호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신부가 안위성에서 온 사람이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또 어떤 경제적 이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고. 예, 예.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 다른 그 성에서 온 그 여성분을 선호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상해 호적인 여성을
그러니까
선호하는
호적
거죠.
호적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카스트 제도처럼 쓰이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요?
지금 실질적 카스트죠. 그러니까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대도시 호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훨씬 경쟁해서 우월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 발렌타인 월을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냥 단지 재밌는 그냥 결혼 풍습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중국의 현재 현실을 또 읽을 수 있는 포인트들도 네. 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여행을 한다 하면은 네. 다른 곳보다 오히려 지금 이런 쪽이 훨씬 더 재밌고
은근히 재밌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럼 가서 핸드폰 번호 있잖아요. 네. 적어놓으면은 그래서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전화를 해가지고서 아 내가 이걸 보고 전화하는데 뭐 이런 할머니들이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만남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전화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서도 뭐 조건을 물어보겠지,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실제 데이터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나서 네. 이제 만남이 성사되는 거죠.
아. 네.
중요한 건 이제 이 시장에 결혼 당사자들이 없다는 게 조금 비극적인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아까 그리고 또 뭐 기본적인 그 복지 서비스를 얘기하셨는데요. 4대 보험 말고도 다른 게 있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4대 보험 안에서 포함되는 게 1등 의료보험이다. 예를 들어서. 라고 하면 이제 그 안에서 병원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에 네네. 요금이 차등화가 되니까 네. 사실 내가 그 지역에서 노동을 하는데 병원비 요금이 차등화가 된다는 건 사실 되게 불평등하기도 하고.
하긴 맞아요. 4대 보험만으로도 예,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이렇게 그 벽, 발렌타인 벽 네. 말고도 뭐 문화를 또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면요.
그 비장의 무기 중에 하나가
하나 더.
상하이 난닝 화조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화조시장?
예. 그러니까 이제 꽃과 새를 파는 시장인데 네. 사실 이곳의 가장 핵심은 귀뚜라미 시장이에요.
귀뚜라미요?
중국 사람들은 귀뚜라미 가지고 그 도박을 하거든요. 귀뚜라미 싸움을 붙여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긴 귀뚜라미. 근데 이게 돈이 어마어마해요.
뭐.
그러니까 영국 경마만큼 돈이 들어가요.
얼마씩 거는데요?
그러니까 뭐 맥시멈으로 몇 천만 원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데.
한 판에?
예. 네, 근데 이제 그냥 뭐 시골 노인들끼리 하는 건 이제 몇만 원짜리 판이죠.
아니 그러니까 내 귀뚜라미가 이기면 몇 천만 원 따는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귀뚜라미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너먼트제인 이제 결승제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챔피언이 되면 이제 상금을 받는 구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모든 스포츠라는 게 경기 자체보다 뭐 우리나라에 이제 스포츠 도박이 좀 많지 않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그 스포츠에 베팅을 하잖아요.
네.
이를테면 얘가 이길 거야. 얘가 날개만 뜯길 거야. 아 얘는 지느러미만 뜯길 거야. 가지고 다 거는 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예.
참여해 보신 적 있어요?
아유 저는 그 도박은 관심이 별로 없고 예, 취재만 예. 열심히 했죠. 그래서 가서 보면은 귀뚜라미들이 제가 취재할 때 제일 비싼 귀뚜라미가 한 마리에 2,800위안이었어요.
얼마예요?
50만 원. 50만 원.
귀뚜라미 한 마리 50만
귀뚜라미 한 마리가. 예.
귀뚜라미가 근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다리 한짝이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시합 나가야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로 만든 깃털 같은 걸 가지고 귀뚜라미를 네. 막 자극하면은 성질이 좀 안 좋은 애들은 찌르륵하고 울어요. 그럼 걔네들이 좀 우선 선별돼 가지고서 작은 대나무통에다가 귀뚜라미를 집어넣고 옥수수 하나를 넣어줘요. 그럼 얘가 이제 옥수수를 먹으면서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파이터가 되는 과정이군요.
근데 귀뚜라미 네. 경기는 보면 진짜 어이가 없는 게 귀뚜라미 두 마리가 싸우는 경기장이 얼마나 좁겠어요.
네.
그냥 조그만 한만 하거든요. 중계 방송을 할 수도 없는 구조고 거기 사람들 달라붙어가지고 막 와 하는 거 보면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렇죠 네. 보이지도 않는데
정말 그 광경 볼만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사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야 지금 이번 귀뚜라미 뜯겼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 보는.
아니 그거 재밌겠다. 중계해주면은
그러니까 중국에만 있는 되게 네. 독특한.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중국 분들의 그 도박에 대한 사랑은. 대장정 시절에도 도박은 못 막았대요.
네, 네. 맞아요.
진짜 네. 엄청나죠.
아주 가난한.
상하이 가면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새 이제 뭐 공식적인 불법인데
네.
아직까지 허용이 되는 지역인데 이 상하이 여기 난닝화정시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외국인도 들어갈 수 있고 좀 많이 볼 수 있는 구역 중에 하나예요.
이색적인 볼거리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돈이 걸린다 보니까
네.
아저씨들이 좀 예민해요. 그러니까 괜히 눈치 없이 사진 찍다가 혼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보셔야 돼요.
아, 네.
이런 데는
찰칵 소리 나면은 그죠?
그쵸, 그쵸.
내 귀뚜라미 놀랄 수 있고.
그러니까 예.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예. 일단 뭐 조금 정리해 보자면은 와이탄 보고 푸동 가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제 어떤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발렌타인 벽하고 그다음에 시장까지 한번 네. 둘러봤어요. 이제 배고프니까 다음 주에는 먹는 걸로 예.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여행책 신청해 주셨는데요. 전명윤 작가 님의 책 당첨자 명단은요.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 놓을게요.
작가님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니하우 차이나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합리적 커피 생활 제한 1kg 커피에서 드립백 원두 세트.
아로마 전문 쇼핑몰 말글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 영양제.
비타민 하우스에서 맛있는 취업을 종합 비타민.
원료유기 건강한 다향오리에서 오리 스테이크.
EBS랑에서 중국어 수강권.
맛있는 중국어 JRC 중국어학원에서 어린이 교재.
건강한 두피를 위한 자연 친화적 홈케어 브랜드 더스칼라피에서 탈모 방지 샴푸.
세계로 뻗어나가는 유니버셜 뮤직에서 중국 아티스트 앨범 세트.
가장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쏜더 매거진에서 잡지.
유기농 착한 성분 이노랩에서 알로에 스킨 수딩젤을 드립니다.
좋아요, 좋아요.
공연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삼성 아트홀에서 열리는 뮤지컬이죠. 30쯤의 티켓 준비했으니까요.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공연 신청방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 서태지와 아이들 하여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니아오차이나 DJ 박희순
이승희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하여. 지하여.